은혜받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이제 신약성경 401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잔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네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소아시아 일곱 교회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어렵기도 하고 보면서 아 이거 그냥 읽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읽어보시면서 아 정말 마지막 시대를 향하는 교회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떻게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칭찬받는 교회로 우리가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와 복음을 나누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 말씀을 쭉 달려오면서요.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과 칭찬이 함께 주어졌던 그런 교회들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참 궁금하고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든 칭찬을 하시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눈과 마음으로 보게 하시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은혜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 그 삶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1세기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아 교회 안에 뭐 부요가 있고 풍요가 있으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그랬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아 그 풍요함이 오히려 영적인 가난함으로 책망을 들으셨던 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진리를 수호하면서 말씀 외쳤는데 돌아보니까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킨다고 진리 외치다가 그만 사랑이 어딘가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교회들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두아디라 교회까지 오늘 살펴보고 마감을 할 건데요. 오늘도 역시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님들의 삶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믿음을 외치고 무엇을 외쳐도 항상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게 열매입니다. 열매, 삶의 열매. 그 열매를 보시고 주님께서 책망이든 칭찬이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두아디라 교회의 좀 지정학적 위치를 좀 살펴봐야 또 우리가 아, 이 지역이 어떤 상황에서 교회가 세워졌구나 이런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18번째 구절을 한번 읽고요. 여기에서 소개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또 말씀이 과연 이렇게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아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학적 위치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버가모 지역에서 동쪽으로, 그러니까 이거 터키잖아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가 있고 동쪽으로 가면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는데 내륙으로 한 45마일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동쪽으로요. 내륙 도시고 이 도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산업이 발달했고 공업이 발달했습니다. 제조업이 상당히 성행했던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의류, 염료, 금속, 피혁, 가죽용 이런 의류 이런 것들 그 지역에서 많이 생산이 됐다고 합니다. 도시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인구가 자료를 보니까 9천 명에서 1만 명 정도 거기에 살았던 것으로 이렇게 소개하신 거 보니까 소도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지역에 떠올리는 지명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인물이라고 그러면 아마 사도행전 16장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주장사 루디아의 고향이 어디죠? 여기 두아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이제 들어가면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떠나기 전에 기도를 하다가 아시아로 가려고 막 힘을 쓰다가 환상 중에 마게도냐인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는 이제 그걸 듣고 나서 어디로 가죠? 예, 마게도냐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서 첫 성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마침 안식일이 돼서 기도할 자리를 찾아가다가 물가에서 모여있는 여인들을 만나는데요. 그 가운데에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됐고요. 그 자주장사 루디아의 초청에 의해서 그 가정이 그리스도화되는 복음을 믿고 영접하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의 어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겠죠.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돼서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도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자료들을 보니까 아,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개척되고 설립될 때 누가 헌신이 컸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죠. 루디아와 사도 바울의 힘과 헌신이 많이 쏟아졌겠구나 이런 거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세워졌는데 말씀해 보니까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아서 예수님을 소개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찾기 쉽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전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 두아디라 지역이 섬겼던 숭배가 뭐냐면 첫째는 로마 황제 숭배고 두 번째는 아폴로 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여기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제 뭐 자료를 보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아폴로가 누구 아들이죠? 제우스 아들입니다. 아폴로를 숭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 사람들이. 아폴로가 태양신이잖아요. 불의 신인데 이 사람 이 신이 번영과 물질의 축복을 주는 신으로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섬겼던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현현되시는 그 상황,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시는 겁니다. 그 소개되신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시죠? 칭찬의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 교회는 행위가 선한 열매로 많이 드러났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네 가지가 이어지는데 사랑, 믿음, 섬김, 인내의 열매가 처음보다도 훌륭하고 풍성하게 많이 맺혀졌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랑은 조금 비교가 되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보시면 에베소 교회 받았던 책망이 여기는 거꾸로 칭찬이 됐습니다. 오히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그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봐라 이렇게 책망하셨는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오히려 처음 행위, 그것이 더 어떻게 됐다고요? 나중에 더 많아졌다, 훌륭해졌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19절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의 삶의 발자취, 신앙의 발자취에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실 때내 삶의 신앙의 발자취에 남아있는 것, 열매들이 무엇이 있나 한 번씩 좀 점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뭐 사역을 열심히 하고 뭐 무얼 만들어내고 어떤 업적을 이룬다고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건 복음 안에서의 관계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저도 예전에 이거 성경 보다가 사업이라는 단어를 이거 제대로 안 찾아보고 그냥 문자 그대로 제가 봤었던 적이 있는데 이 사업이라는 말씀은 에르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위라는 말입니다. 행위. 그러니까 행위라는 말이 이 본문에는 한 세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냥 원문대로 제가 그냥 이렇게 찾아본 대로 읽어보면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제가 19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도다. 훌륭하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참 귀한 교회죠. 이런 교회가 흔치 않죠. 지금도 이런 교회가 있나요? 대부분 교회가 막 급성장기를 이루다가 어느 시점이 이르면 막 쇠퇴하고 그렇게 되는 걸 반복하는데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보실 때 처음에 그 뜨거웠던 것보다 지금 더 신앙이 성숙한 열매들로 교회 안에 가득 채워졌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교회를 바라보고 이루어낼 때 하나님께서 이런 칭찬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처음보다도 참 성숙한 열매들로 많이 풍성함이 있었던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도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책망받을 만한 일을 볼 때 이제 구약성경을 한번 떠올리면서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 이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분을 뭐에 비유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에 이세벨에 비유합니다. 그럼 이세벨에 대해서 좀 생각을 떠올라 보시면 아, 구약성경의 열왕기상 16장, 17장, 18장 쭉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그건 다 기억 안 하셔도 이세벨 그러면 누구 아내죠? 이스라엘 7대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입니다. 이 아합의 아내이면서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는지 대충 기억에 떠올리실 겁니다. 이 여자가 어디 살았냐면 시돈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엣바알 왕의 딸내미입니다. 엣바알이라는 말이요. 이게 바알 위드어스라는 말입니다. 바알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왕 이름이 그래요. 그러면 그 나라는 다 뭐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바알을 우상숭배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거기서 보고 자라고 큰 딸내미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이 시집을 왔어요. 아합 왕의 아내로. 이세벨이 했던 일이 뭐겠습니까? 와서 이제 자기가 섬겼던 바알 신을 와서 섬기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열왕기상 16장에 가보시면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을 밥상에서 앉혀놓고 그들을 훈육하고 양육하고 밀어주고 서포트해줬던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앙을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우상숭배로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여자가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자가 신약성경에 등장했다라는 건 지금 이 자칭 선지자라는 한 여자가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다닌다는 거죠. 이거 세상에서 있는 우상숭배하는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이 거룩한 교회, 불꽃하는 눈으로 보고 계시는 이 교회 안에다가 막 갖다가 끄집어 들여와서 교회 안을 어지럽히고 다니는 거죠. 오늘 여자 이세벨이라고 이 여인을 소개했습니다. 여자라는 단어를 쓸 때 어디 생각나시나요?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이렇게 부르셨는데요. 그 여자여라는 말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게 극존칭으로서는 뭐 우리말로 굳이 이걸 번역하자면 황후여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귀부인이시여 이런 표현인데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도 여자 이세벨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이 구내라는 표현이거든요. 여자 이세벨. 그럼 이 구내라는 표현은 누구누구 와이프, 누구누구 아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아내 이세벨이 자칭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자기가 엄청 신령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 행음하는 것, 우상 제물에게 드려졌던 그 뭐 음식들을 먹는 것을 뭐 괜찮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괜찮다고도 아니겠죠. 자칭 선지자니까요. 얼마나 신령한 척 했겠어요. 얼마나 거룩한, 이 말이 안 맞는 말이긴 한데 이해하고 좀 들어주시죠.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신령한 마귀짓을 하는 거죠. 자칭 신령하고 겉으로는 아주 하나님께 이렇게 경외하는 은사가 아주 많은 사람 같은데 그 내면에는 하는 짓들이 다 뭐예요? 배교적이고 우상숭배적이고 아주 가증한 것들로 성도들을 어지럽게 만드는 거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게, 1세기 교회 땐 이런 일 했는데, 우리 교회 그런 일 없죠?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게 말씀에 던던히 선 교회들 특징이 이런 게잘안 흔들립니다. 뭐 누가 와서 뭐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뭐 기도하다 뭘 봤는데 이런 거안 통합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와야 같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죠? 말씀 어디 있죠? 라고 물어서 말씀이 나와야 이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자칭 여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지금 현대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한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참, 이거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걸 이야기를 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새로 부임한 목사님께서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금식을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21일 금식을 하시고, 목사님 사모님은 40일 금식을 하셨대요. 근데 목사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셔서 나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밥을 먹는데,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건물을 이제 여러 개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경기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이제 건물 하나를 좀 처분을 해야 되는데 좀 머리가 아픕니다. 지금 시세가 이래서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사모님하고 기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거 팔리면 11조 하시라고. 제가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 이미 다 알아요. 본인이 그게 이제 시험이 돼서 너무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그분 원래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신학을, 정규 신학대학을 공부하셨던 분이라서 신앙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데 목사님께서 21일 금식하고 목사님 사모님이 40일 금식하고 와서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거 아내하고 지금 이 등이 줬답니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내는 해야 된다. 남편은 아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왜 신앙이 돈과 연결되고, 거기서 결정적으로 걸렸던 한마디가, 그거 할걸 약속하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다고 그런 그 말에 마음이 무너진 거죠. 아, 요즘도 그런 일들이 있구나. 그런 일이 있구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우리에게는 낯설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난 1세기 교회에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러한 신령한 듯 하면서도 이상한 방향으로 목회의 방향을 이렇게 성도들을 고민하게 만들고 가정이 갈등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꼭 그래야만 해라. 그게 정말 진리인가? 고민스럽잖아요. 말씀을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분별하셔야죠. 주님께서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기회를 주신다고요. 뉘우칠 기회를 주신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지고 욕심과 탐욕으로 물들어 버리고 자기가 뭔가 남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라고 느끼게 되면 안 들립니다. 그럼 못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회개치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참 무서운 말씀으로 그와 그 가정을 징계하십니다. 이거 뭐 겁주려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그냥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교회에 주신 회개의 기회입니다. 이거는 뭐한 지도자이고 이세벨에게 여자라는 표현을 써서 누구누구의 아내인 걸로 봐서는 분명히 이분이 교회의 어떤 특정 지도자의 아내가 아내였을 확률이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제 의견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이 그런 주의를 하시더라고요. 100% 맞다 틀리다라고는 알수 없지만 오늘 원문을 봤을 때는 그럴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세벨로 소개되었다는 건 아합왕의 권위를 등에 업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왕이라는 권위를 이용해서 우상숭배하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겸상하면서 그들을 적국 후원하고 뭐 이런 일들을 저질렀던 그 이름이 등장한 걸로 봐서는 오늘 여기 여자 이세벨이라고 등장한 초대교회,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이 여성분은 아마도 교회 안에 유력한 어떤 지도층의 아내일 확률이 큽니다. 우리 참 조심스럽습니다. 사람이 정말 그 마음 안에 들어있는 게 무엇인지 알려면 그에게 강력한 권력과 부를 줘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진짜가 그때서야 드러나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권력을 맛본 사람들이 권력은 자식과도 나누지 않고 피비린내 나는 살육으로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했던 많은 역사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졌을 때 교회 안에서의 조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자리에 내가 가 있을 때에 또는 내 남편이 또는 내 아내가 어떤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헌신하고 있을 때에 그걸 빌미로 해서 뭔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때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아 1세기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 자기의 직분을 권위적인 권력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구나. 그런 걸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도록 회유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걸 방조하고 했던 일들이 1세기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참 무서운 말씀으로 이제 심판하십니다. 참 읽고 싶지 않죠. 이런 성경 읽으면 막 가슴이 아프죠. 그래도 읽어야 됩니다. 바른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두아디라교회에 참 가슴 아픈 말씀으로 주어졌죠. 이제 그 음행을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 주님께서 지금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불꽃과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위대로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신다고요? 그 음행을 조장하고 회개치 아니한 자들 침상에 던지시겠답니다. 침상에 던지시겠다라는 말은 이건 질병 가운데 두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뭐 구약 성경에도 보면 침상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어떤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심판에 의해서 이렇게 뭐 병에 걸거나 드러눕거나 그럴 때 쓰였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침상에 던지시겠답니다. 회개치 않으면 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좀 정신을 차려야 될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나나 어떻게 뭐 나야 상관없지만 보십시오. 이게 신앙이라는 게 대를 이어서 주님 앞에 신앙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이 이게 제가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을 바르게 서지 않으면 이런 말씀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섬뜩한 말씀이죠. 그렇지만 한번 또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걸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환경에 매이고 상황에 매여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두아디라 지역의 상황을 조금만 설명드리고 이제 지금 조금 더 설명드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그 지역 특색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조업이 발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항상 이 시대의 길드라는 조합이라는 그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뭘 생산해서 팔거나 융통하거나 또 조합에서 활동을 안 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합원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가장 철저하게 지키는 행위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 숭배를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해야 되고 증표를 받아야만 하고 또 하나 이 지역에서 섬겼던 아폴로 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폴로 신이 뭘 준다고요? 이 풍요와 물질의 윤택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요를 위해서 거기 가서 우상숭배 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재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행위에서 빠지겠다고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됐어요. 왜냐면 좀 돈벌이가 시원찮으면 다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아, 저 예수쟁이들 때문에.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 그러고 얼마나 많은 핍박과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용납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 같은 여자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괜찮다고. 그럼 작은 가가지고 그냥 싹 고개만 돌리고 그거 뭐 까딱하고 오는 건데 그건 누가 뭐라 그러냐고. 중심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이렇게 자꾸 회유했던 일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뭐 그런 일, 뭐 우상숭배 어디 가서 눈으로 하고 뭐 행위대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시나요? 그럴 일이 있으신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어디 가가지고 우상, 뭐 돼지머리 고사 이런 거, 뭐 여기는 잘 안 하지만 한국에서는 하거든요. 아직도 그거 합니다. 거기 뭐 초청을 받거나 뭐 거기 가서 같이 합석한다든지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그게 교회 안에 덕스럽지 못한 행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까지 다 잡아내고 계시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실 겁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미에 보시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내가 다 갚아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좀 무서우시죠? 다 보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정말 말씀 안에서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좀 굶어도 애들이 좀 고생해도 내가 그리스도 일편단심 주만 따르리라 이러고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을 잘 지키신 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이런 뭐 이런 말씀을 보시면 다 아신다니까요. 고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운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건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시고 그 믿음을 지킨 것 행위대로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남모르게 섬기고 물질을 흘려보내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 모르죠. 사람들 잘 모릅니다. 그건 뭐 교회 안에서 나 알아주시오 이러고 막 내가 뭐 기도해줄게 이러고 뭐 내가 뭐 어디 기도원에 가는데 뭐 기도 제목 달라 그런 거 오히려 보면 좀 갸우뚱하죠. 좀 저렇게까지 요란스럽게 기도를 하나. 오히려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고 알게 모르게 어려운 분들을 보살피고 이러는 것들 오히려 숨겨질수록 아름답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정말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른 신앙 지키기 위해서 오늘 19절 말씀을 열매로 많이 드러내시는 분들은 소망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셨습니까?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돌아보는 거 하나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다 아시니까 그러고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실 것 같아요. 뭐 밑에 쪽까지 다 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두 부분입니다. 19절 말씀하고요. 23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우리 23절 마지막 부분 내가 너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세월이 더할수록 신앙의 연조가 더해가실수록 많은 열매들로 주님 앞에 칭찬받으시고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그날 주님 앞에서 더 큰 은혜와 상급으로 가슴 가득 안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들 감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살면서 더욱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열매로 헌신하여 살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